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다 느끼시는 것인데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찍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루어 주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1장 말씀을 읽었을 때에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지만 그 고난의 이유 자체도 큰 민족임이 되었기 때문에 다가왔던 견제와 압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모세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출애굽의 은혜가 한 민족을 자유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국토를 가지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해방 사건이거나 단순한 한 약소 민족이 강대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독립국가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언약 성취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곧 세 번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인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삼겠다.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9장 말씀은 이러저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앞으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복의 근원처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여기에는 먼저 전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제된 사실이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이나 성장과 그 기적적인 소명 그리고 그를 통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열 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험악한 과정을 거쳐서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기까지 이 숨가쁜 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의 공통점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이 내린 것도 그러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광야에서 겪었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서 이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이겨내는 과정들도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현재 그들이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놀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광야 생활 저도 생각해 보시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를 가리켜서 사막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는 말은 인간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국토를 말할 때,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도 더 남쪽 지역을 남방 땅이라 불렀고 또 네게버라고 불렀습니다.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남쪽 끝으로 보는 것은 그 이하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부락들이 또 사람의 거주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쉴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가 이 광야였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들이 한 가지도 제대로 구비된 곳이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아남게 하십니다. 물을 주시는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한 모금 물 마실 수가 있었고 하루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공동생활하는데 그런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멈춰가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길로는 사람의 행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 사흘 만에 생긴 사건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해 주시는데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이 험악한 광야, 쓴 물과 같은 험악한 광야를 고쳐가면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 사건이었는데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험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건너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15장에 이 마라의 쓴물 사건만이 아니라 16장에 가시면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처럼 생기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한 모세는 산꼭대기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졌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직접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어부 옮기듯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때문에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의 증거였고 하나님 기적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특별히 이 백성들이 선택되고 구별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야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절대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선별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첫 번으로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견고히 주님을 붙잡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점입니다. 시내산 입구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려 시내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체를 보시면 구름과 천둥 소리와 불꽃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소통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소통하시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만나신 다음에 주신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꿈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이 의미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주시기 위한 세력을 주시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화해시켜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되게 만들어야 될 중보자의 큰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민족이니까 언제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큰 십자가를 지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운명이란 이스라엘의 그 책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는 장소도 그렇게 비옥한 농경지가 아니었고 항상 강대국들로부터 침탈을 당하면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가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마중에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이런 어려운 역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때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존재하게 하시면서 감당해야 될 큰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백성을 주의 백성 삼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 될 큰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하나님은 만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인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는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과 소통해 주시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인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궁극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에 부르심의 목적,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세우심의 목적은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큰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를 설명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름받았음을 중심에 명심하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명심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고 바르게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옷을 빨고 또 22절 말씀에도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결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큰 기업하는 사람일 수도 없고 다 지식인이 될 수도 없고 다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각자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맡겨진 자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점은 순수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두워질 수 있고 때묻어질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옷을 빨고 세탁하듯이 주의 보혈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새로워지는 이 과정을 늘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회개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의 성결한 영혼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까지 잘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시내산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 권위와 위엄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야 할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크게 선포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의 시험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목격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 이 지경을 넘어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침범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의 자리에 늘 성실히 서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생각으로 회방하게 되면 21절에 보시면 죽을까 하노라. 21절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성실히 서서 하나님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별된 백성의 삶을 끝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히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순수한 영혼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의 삶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 앞에 겸허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